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 지금 현대 인류는 인공지능, 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각종 산업 분야에서는 물론이고요. 뉴스 기사도 쓰고 사람과 바둑도 두고 대화도 하는 로봇이 등장했죠. 이런 현실이 올 거라고 이전에 누가 장담했을까요? 그런데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며 초고속 지하철 등등 이 첨단 기술 분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스페이스X사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씨가 내년에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실현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 기술은요,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센서, 그러니까 칩을 인간의 뇌에 이식해서 외부 컴퓨터와 소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뇌에 들어간 칩은 손전화기 앱을 거쳐서 이어폰과 연결됩니다. 물론 무선입니다. 이 기술 개발은 현재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 성공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요, 이 기술뿐 아니라 인간의 뇌를 확장하는 뇌 확장 이식 수술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접한 미국인들은요, 인류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연방정부가 이 신경장치 이식에 대한 승인을 하기는 어려울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그리고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피비 케이츠가 부릅니다. Paradise 들어보시죠. Waking up beside you, it's so new to me. Life can be so full of danger. In the dark there lurks a stranger. I just can't imagine what he wants of me. When I'm with you, it's paradise. No place on earth could be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리브라. 암호 화폐 리브라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16일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리브라는 페이스북이 내년부터 내놓을 계획으로 준비했던 가상화폐인데요. 전 세계 30억 명에 가까운 사용자를 둔 페이스북이 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손쉬운 금융 결제를 돕고 무료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시 계획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요. 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과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의 이유까지 겹쳐서 국제사회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만들 만한 자격을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지 의문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번 주 두 차례 열렸던 상원의 은행위원회와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마련한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이 맹공을 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은 청문회에서 어떠한 규제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28개 회사가 참여하는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리브라는 기존 시스템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금융서비스 혁신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이 같은 화폐를 출시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청문회 이후 리브라 출시 연기라는 뉴스가 보도됐고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주요 국가가 리브라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미국 CNBC는 규제 우려가 해소되고 적절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페이스북이 미 상원에 제출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8개 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 출시를 페이스북이 단독으로 연기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Game of Thrones. 올해로 71회를 맞는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산업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방송가의 최대 규모 시상식입니다. 오는 9월 22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리는데요. 그런데 올해 에미상 시상식을 앞두고 에미상 신기록이라는 해시태그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숱한 화제를 낳은 드라마 왕좌의 게임, 이 게임 오브 스론스가 2019 에미상 3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역대 최다 부문 후보 등재 신기록을 쓰게 된 것인데요. 이 왕좌의 게임, 게임 오브 스론스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같은 이름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허구의 세계인 웨스테로스 대륙의 7개 국가와 하위 몇 개 나라들로 구성된 연맹국가인 7왕국의 통치권, 이 철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귀족 가문의 다툼 외에도 북부의 백귀의 위협, 그리고 15년 전에 내전으로 인해 살해된 왕의 딸인 데너리스 타르가르옌이 자신이 추방당한 위스테로스를 향해 왕권 회복을 도전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왕좌의 게임, 게임 오브 스론스가 1994년 NYPD 블루가 세운 18개 부문 후보 기록을 두 배 앞서며 기록을 갈아치운 것인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왕좌의 게임은 17일 밤 로스앤젤레스 시내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최우수 드라마 시리즈상을 포함해 모두 9개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왕좌 게임이 역대 에미상 시상식에서 챙긴 각종 상은 모두 47개에 이릅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인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오택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봐주신 첫 번째 기사는 지난해 와이저니스토에 실린 북한산 석탄을 구매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 업체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연루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역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강도 높은
석탄 수입 업체인 한국의 A모사는 지난해 북한산 석탄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당국이 역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의 구매자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3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A사가 문제의 석탄을 구매하고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네.
당시 A사는 한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혐의를 또 받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바로 이 A사가 또 다른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러시아 나후카항에서 석탄 3,217톤을 싣고 한국 포항에 입항한 투고 국적의 선박 DN55055를 역류해서 조사 중인데요.
네.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가 A사로 드러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정보당국이 한국 측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국 동해 해경은 A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A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이 A사의 대표 이 씨는 지난해 와이저네스토의 석탄 구매가 무산되면서 납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서 등을 확인해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는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네.
특히 현재 억류 중인 석탄은 2차 분이라면서 1차 석탄 운송분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역과 통관이 완료됐고 그리고 한국에 반입까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만약 수사를 통해서 이 2차 석탄 운송분도 북한산으로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업자로부터 수입된 1차 석탄 운송분도 북한산이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유기준 국회의원 사무실은 추가 의혹에 연루된 A사에 대한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와이즈 어네스토 석탄 구매 사건부터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이 씨와 더불어 한국 정부 관계자 등을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금 A사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에 휘말린 경우가 또 있습니까?
네, 저희 VOA 취재 결과 A사가 구매한 석탄을 싣고 온 DN55055 역시 선주가 도영 쉬핑이었는데요. 이 도영 쉬핑은 지난해 2월 미 재무부가 대북 유류 환적 의식 선박으로 지목한 카트린호의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카트린호는 지난 2월 부산항에서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출항 보류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이 선박에 대해 고철로 폐기 작업을 시작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 선박의 유류를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은 선박의 소유주가 이번엔 북한 석탄을 운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미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 미하원이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그리고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습니다.
네, 자, 이 결의조항을 추진한 의원들이 누군가요?
이 결의조항은 로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 코커스에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추진했습니다.
네.
이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또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제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또 하원 금융위 소속이죠. 앤디버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도 있죠.
네,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법안입니다.
네.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네.
해외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바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자, 앞서 상원에서였죠. 지난달 말에 그 유사한 내용의 오토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각각의 국방 수권 법안을 한 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선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조치 포함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 국방 수권 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 밖에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국방 수권 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네. 그럼 이후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방 수권 법안은 약 한 달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의회는 현 회계 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기사는 올바르고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면 이는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전한 기사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은 데 대해 진정으로 특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2일인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세바스찬 고르카의 라디오 프로그램 아메리카 퍼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함으로써 세계 그리고 미국을 향한 위험을 줄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진 것과 그리고 폼페오 장관 자신이 카운터파트와 시간을 보내면서 양측이 바라는 최종 상태인 공동 목표, 특히 그곳에 어떻게 도달하며 어떻게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지 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시할 만한 무언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번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안전 보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미국의 고위 관료를 통해서 안전 보장이 나온 게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해외 언론 등을 통해서요. 김정은 위원장의 바라는 건 대북 제재 해지가 아니라 체제 안전 보장이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지긴 했었는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전 보장을 언급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외교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기사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번째 기사는 서울에서 우리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인데요. 판문점 회담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비난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안소형 기자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15일 VOA에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을 통해 대화의 문은 열었지만 양측이 합의한 실무협상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미한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실무협상을 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북한이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대신 북한은 연일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대남 비난을 쏟아놓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에 대해서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특히 실무 협상을 앞두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 여론이 이는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양국 모두 북한이 합의했다고 밝힌 실무 협상을 성사시키기 원하는 만큼 북한은 이를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한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대남 비난은 시간 끌기용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도 충분할까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긴 하지만 충분한 건 아닙니다.
네.
북한이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 혹은 한국 정부의 목리부리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진단도 있거든요.
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김동엽 교수는 한국의 미북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하노이 이전으로 보면 상당 부분 한국 정부가 미국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한쪽, 즉 미국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일방적인 메신저 역할 이상의 것을 안 했다는 건데요.
네.
북한 입장은 그래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남쪽이랑 뭔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을 설득하는 데 있어 남쪽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미국이랑 바로 하면 되지 남쪽이 껴서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북한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분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보면 남북미 3자 구도가 아닌 남북, 미북 투트랙 전략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아주 별도로 진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민덕 전 국립외교위원장은 실무협상과는 별개로 한국의 남북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해석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실무협상에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어떤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김동혁 교수는 실무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 상응 조치를 먼저 제시해달라는 북한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저 경제적으로 밝고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겠다는 제안은 북한에게는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건데요. 조성열 연구원은 갑자기 실무협상 재개가 합의된 만큼 북한의 내부적 규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 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한 달이 걸렸다면서 실무협상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마지막 기사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기사는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반입된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공개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 반입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공개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의 밀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정상회담에 나설 때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나와서 한참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보고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가 두 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됐습니다.
네.
이들 차량은 차이나 코스코 쉬핑 그룹이라는 회사가 운송을 맡았는데요. 41일간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렌항에 하역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이후에 8월 26일까지 다렌항에 머물다가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걸로 보이는데요. 부산항 이후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네, 복잡한 과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이 화물은 다시 토고 국적 화물선인 DN5505에 실렸는데요.
네.
10월 1일 러시아 나우카항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즉 AIS를 18일 동안이나 껐고 그리고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한국 영해에서 2,588톤의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자동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있던 10월 7일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인 러시아제 인류신 763대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벤츠 차량이 이 화물기에 옮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해당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후 이 화물기로 북한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가 그렇게 추정한 근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해당 화물기가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에서 전용차 운송용으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네.
한편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DN5505와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인 다니엘 카츄크로부터 그가 사실상의 책임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신문에 따르면 카츄크는 해당 선박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자신이라면서도 벤츠 차량의 북한 반입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거부하면서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특히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90여 개 나라가 사치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이 가운데 사치품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고급 시계와 진주 등 가장 많은 품목을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섯 번째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먼저 북한 석탄을 반입한 혐의를 받은 한국 업체가 또다시 반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가결했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난 판문점 미북 회동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평가를 다뤘고요. 또 대남 비난에 나선 북한을 분석한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치품으로 분류된 벤츠가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달됐는지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도 짚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오택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Fool's Garden이 부릅니다. 레몬 트리 들어보시죠.
Just a yellow lemon tree, and I wonder.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2008년 미국에 입국해서 동부 버지니아 샬롯츠빌에 거주하는 찰스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보내드립니다. 세탁물 관리 수선집 들어보시죠.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 미 동부 버지니아주 한인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인 샬롯츠빌에서 세탁물 관리와 옷 수선을 병행하는 가게를 지난해 열었습니다. 가게는 김 씨가 집을 사고 가게를 열 수 있게 한 첫 번째 직장,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와 가까운 거리. 복잡하게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시내,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저녁에 3시 이후에는 차가 많이 막히면 여기 위에 대학하고 큰 병원이 있어서 퇴근.
평일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대인 만큼 도로에는 많은 귀갓길 차량으로 붐비는데요. 매일같이 막히는 도로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까워 지름길까지 찾아놨습니다.
돌아갈래. 아, 이런.
지름길도 아시고.
예. 야, 지금 여기서 똥개도 3년이면 라면 끓일 줄 안다는 여기서 지금 8년을 살았는데. 알지, 나 이런.
여느 탈북자들처럼 미국에서 생전 처음 운전대를 잡아봤다는 김 씨.
처음에 운전하셨을 때. 예. 교통 표지판 외우는데 어려우셨겠어요.
아, 그거야 뭐 척 보면 알지. 화살표 그대로 한 빛을 화살표 요거 요거 그다음에 조금 요거 뭐 만회하고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걸로 가라는 소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소리고.
표지판을 그대로 보고 써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는 김 씨.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가게 건물 주변에 차를 세워놓습니다.
오, 걸음도 빠르셔.
군대 군대 항상 빨리
내가 뛰어가야 돼.
10분은 좋게 걸어야 할 거리를 단숨에 걸어 도착한 곳은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게가 한 건물에 모여있는 상가입니다.
아유, 그 밖이랑 아니랑 다르네.
Hello.
안녕하세요.
84제곱미터 크기에 그리 작지 않은 세탁물 관리 수선집. 밝은 분위기에 막힘없이 탁 트인 듯한 느낌을 살린 듯 재봉틀이 놓여있고 옷걸이에 빼곡히 걸린 손님들의 옷, 그리고 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공간까지 모든 작업 공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게의 3분의 2는 두 부부의 작업실, 나머지는 손님을 위한 공간으로 손님의 치수를 확인하고 수선이 끝난 옷을 손님이 입어보고 거울도 볼 수 있는 단상까지 마련해놓고도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일본 사람이 주인이라는 이 상가 건물에 한반도에서 온 김 씨 부부가 가게를 연 지 1년하고 6개월째인데요. 이곳에서 김 씨와 김 씨의 아내는 하루 10시간을 일해야 손님들이 맡기고 간 세탁물과 수선할 옷들을 겨우 감당해냅니다.
이거 다 뭐든 거고 또 지금 했나?
신발도 수선하세요?
그럼 신발 뭐 다 집에 차 카세트 뭐.
카세트요?
그럼 카세트.
하루에 몇 벌 정도 고치세요?
뭐 하루에 뭐 한 20, 30벌, 40벌 정도. 빨리 아침에 지금 8시, 오늘 8시 나온 거예요 지금.
8시부터?
예.
지금 거의 10시간이라고 계시네.
예. 벌써 우리
김 씨는 손님들이 맡기고 간 옷들을 아내가 수선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뜯고 또 세탁물은 15분 떨어진 세탁공장에 물빨래, 약물빨래를 구분해 배달합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저리 이거 캄보디아에서부터 우리 이거 만나서부터 이 가게 하려고
기술을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잘하는 게 뭐냐고 보니까 저희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뭐 미싱이 집에 있었으니까 취미로 많이 했었거든요. 미싱을 잘한다니까. 그러면 이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거죠. 캄보디아부터 준비를 한 거죠.
미국에 갈 결심을 하자마자 뭘 해서 먹고 살까 궁리를 하던 두 사람은 미국에서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산다는 조언을 귀담아 들었던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아예 캄보디아에서부터 전기 재봉틀을 익혀놨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1년 늦게 미국에 오자마자 시작한 일이 수선집에서 제대로 실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느질을 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아, 미국에 와서부터 2009년도부터
시작 캄보디아에서부터 하셨다고 하죠?
네, 캄보디아에서부터. 거기서는 배웠고요. 조금 이렇게 뭐 북한에서는 전기 미싱이 없거든요. 다 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야 전기를 하는 거 조금 배웠고 그다음 여기 와서부터 그 첫 잡이 얼터레이션 잡에서 일을 했거든요.
얼터레이션 그 수선집에서 일을 하신 네. 게 얼마나 되셨어요?
비즈니스 오픈하기 전까지요. 작년까지요.
작년까지.
네.
밤에는 제가 이제 이비에 그 대학에서 청소하고 하우스키핑하고 낮에는 얼터레이션 샵 1, 2, 3, 세 군데? 두 군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청소하고 밤에 청소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오픈하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오픈.
김 씨가 버지니아 주립대학교 교내 식당에서 생선 초밥을 말고 피자를 굽는 동안 아내는 지역 옷수선집 두 군데를 오가며 일을 배우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밤엔 학교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개미처럼 일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였습니다.
작년 4월 1일 날 일했어요. 예, 예.
완전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한쪽으로 피딩룸도 만들고 뭐 이름에서 시작을 오픈을 한 거죠.
내는 그래도 북한에서 나도 비즈니스 이거 무슨 장사라는 걸 하고 하다가 왔으니까 그래도 뭐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지 아무래도 돈 버는 건 거의 다 비슷해요. 북한도 똑같고 그러거든요. 그다 크게 뭐 그런 놀란 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 보다지 남 밑에서 일하기 스트레스 받고 또 영어 잘 안 되고 하면 힘들죠.
2012년 집을 장만하고 2015년 가게를 열고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열심히 모으려면 돈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실천했다는 김 씨.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에어컨 안 틀고 3년 동안 에어컨 한 번도 안 틀었어요. 우리 히터도 안 틀고 그렇게 해서 돈 모아 거로 이거 가게 사고 가게 다 그랬어요. 그만한 피타는 노력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 얻으려면 하나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집에 가니까 이제 막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뭐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냉방 난방 시설 전혀 틀지 않고 동전 한 입 세어나갈 세라 아끼며 살았는데요. 그 흔한 스마트폰도 미국에 온 지 7년 만에 사업을 시작하며 마련할 만큼 근검 절약이 몸에 배인 김 씨 부부. 집안 거실에 낡은 소파를 바꾸고 부실한 치아를 새로 해놨는데도 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써야 할 때가 언제인지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한 달에 가게 월세, 집 월세, 그리고 세금을 모두 제하고 만 달러 가까이 순수입으로 벌고 있다는 김 씨. 일이 너무 많고 바빠 직원을 하나 두면 어떻겠냐는 아내의 부탁도 있지만 김 씨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직원은 뽑을 생각 없으세요?
있는데 이거 저 사람이 자꾸 사람 찾자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얘는. 이 사람 저 사람 이거 눈이 높아요. 이거 보는 눈이 돼야지만 손님들 계속 오지 길치 않으면은 손님들 오는 분이 저 사람이 다 하는 줄 알고 와요. 지금 꼼꼼하고 잘해요. 제대로 원래 제대로 하게 지금 제대로 그거 믿고 오는데 딴 사람한테 맡겼다가
첫 번째 이유는 아내만한 실력을 가진 직원 뽑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 비즈니스 시작해서 오늘은 우리끼리 하고 돈 좀 벌어놓은 다음에 또 인플레이하고 슬슬 놀아야지.
좀 더 번다는 게 목표가 어느 정도예요?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성실히 일한 덕에 단골 손님이 맡긴 옷도 감당하기 버겁다는 김 씨.
Hello.
I'm picking up a dress that I have.
60대 미국인 여성이 맡긴 옷을 찾으러 가게에 들어옵니다. 단골 손님인데요. 치마 길이를 줄여달라는 주문을 했는데요. 김 씨 아내의 손재주를 믿고 종종 수선할 옷을 들고 가게에 들릅니다. 가게 옷걸이를 다시 돌려주길 바라냐는 손님의 물음에 웃음으로 답하는 김 씨의 아내. 미국 여성은 눈치껏 비싼 옷걸이니 돌려주겠다며 옷만 가져갑니다.
Thank you so much.
고맙다며 돌아가는 손님에게 친절한 표정과 태도로 인사를 나누는 김 씨. 이렇게 단골 손님을 끌어모으기까지 김 씨 부부의 사업 비결이 있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정치력을 키워서 남부를 응징하고 흑인 노예들에게 완전한 정치권을 보장해 주려고 했습니다.
의회는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관장할 정부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연이은 법안 거부로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상원에서 3분의 2가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30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대.
1865년 미국의 남북전쟁은 끝이 났지만 의회와 앤드류 존슨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결국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대통령의 국방장관 해임 결정이 새로운 법에 위배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없이 각료를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새로운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하원의 급진적인 의원들 역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성명이 의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868년 3월 5일 앤드루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이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고 대신 변호인단이 참석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 사람씩 선서를 하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판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한 의원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기 계신 상원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법원의 판사들처럼 생각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상원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임받은 하나의 정치기관입니다. 지금 의원들께서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할 부분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과연 백악관에 있을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겁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의회를 전복시키려 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 의원에 이어서 다른 급진적인 의원들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각가지 혐의를 내세우며 존슨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들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의원들에게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사실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합중국의 헌법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대통령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슨 범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해 분명히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정치 재판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물러나게 된다면 미국의 정부 형태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될 겁니다. 또 만약 하원의 절대 다수와 상원의 3분의 2로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미래에는 그 어떤 미합중국의 대통령도 결코 안전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재판은 막바지에 이르러 45명의 상원의원 전원이 표결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의원 중 36명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35명을 확보하고 있었고 상원의원 7명만이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유죄라고 표를 던진다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압력을 가하든 뭔가로 매수를 하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7명의 상원 의원들에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명 중 단 한 명만 유죄라 말해도 대통령은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해서라도 상원 의원 한 명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급진적인 공화당 지도자들은 상원 의원을 위협하기도 했고 상원 의원 출신주의 지지자들에게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유죄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피은지 수백 통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메인주 출신의 한 상원 의원도 이런 압력을 받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을 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일부 급진적인 공화당원도 아니고 제게 편지를 보낸 제 지지자들도 아니고 바로 접니다. 저는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가 제 행동과 제 행동의 결과에 대해 신과 국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캔사스주 출신의 한 상원 의원도 투표에 대한 압력을 뿌리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에 따라 투표할 겁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선서를 한 만큼 선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겠습니다.
표결이 시작되기 하루 전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 가운데 6명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무죄라는 데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캔사스주 출신의 어느 상원 의원은 어느 쪽인지 자신의 선택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의 표 하나가 탄핵 문제 여부를 가리게 될 열쇠가 됐고 그런 만큼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압박이 집중됐습니다.
드디어 앤드류 존슨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실시됐습니다. 상원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습니다. 대법원장이 상원 의원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 사람씩 유죄 아니면 무죄라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장은 아직 자신의 선택을 밝히지 않았던 캔사스주 출신 상원 의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원 의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익스트림이 부릅니다. More Than Words 들어보시죠.
Just by